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에스라 2장. 에스라서를 지난주부터 저희가 보는데 이제 1장을 쭉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중요하다. 요즘에 자꾸 드는 생각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열심으로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의 열심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좀 잘 알고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이렇게 바로 볼 줄 아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 지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한 믿음, 또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보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본 거예요. 제가 와서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열왕기 상하가 끝났다는 얘기는 어떤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한번 쭉 훑어보면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건, 그리고 인간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건, 그리고 홍수 심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셈함 야벳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생기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창세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애굽의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의 해방, 광야 생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기로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체 역사를 한 번 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었던 내용이고, 사사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사사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왕정이 들어오는,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왕제도가 있었던 나라들과 함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택하시고, 근데 다윗 왕조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왕조로 자리매김해서 내려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왕국이 돼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쭉 이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내려가면서 그래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역사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정리만 제가 해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걸 갖다 도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조그마세요? 예, 저 빨갛게 된 데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나오기 전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아까 몇 년에 망했다고요? 유다가 586년. 그리고 언제 돌아오냐면 저기 보니까 몇 년으로 돼 있어요? 포로기간이 538년.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보통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0년. 그럼 저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70년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기준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기까지의 70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의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중심이 뭔 거예요? 성전과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게 역사였어요. 이게 역사의 중심이다. 이게 그래서 성전과 예배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포로 이전에는 남쪽 유다가 중심지였는데 포로 이후에는 저 바벨론이랑 그 그리시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돼요. 니볼이라는 곳에 주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포로들이 저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당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성경과 포로기 이후의 성경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스라 같은 경우가 포로기 이후의 대표적인 그래서 역대상화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에스라. 이 에스라가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는 역사 전체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하는 역사 교과서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과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학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용기를 준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닥쳤던 내용들 이런 걸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교과서고요. 느헤미야 이분이 훌륭한 분이죠. 마지막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일, 특별히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개혁 운동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고,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이 지도는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역사의 배경이 두 군데라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한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두셨고, 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초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남은 유대에서는 에레미야가 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절대로 버리신 게 아니라라는 걸 뭘로 증명한다? 말씀을 주셨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저 윗길로 해서 돌아왔어요. 수룹바벨과 예수와 오늘 1장에 나오는 고레스 원년에 돌아오게 될 때 저 위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아래쪽 길은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 길이 위험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 길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돌아오게 돼요. 1차는 수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표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조그맣게 해서. 근데 오늘 2장에 보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쭉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약 4만 명 정도, 4만에서 5만 명, 일반 백성들이 한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중에 제사장들이 돌아오는데 제사장들이 한 4천 명 정도가 돌아오고요. 레위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딤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느디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었던 전쟁 포로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참 귀한 사람들을 소개를 해줘요. 또 솔로몬의 종들이라고 되어도 있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출신들 중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아니, 솔로몬 그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근데 같이 있다가 같이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들 또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남종과 여종들이 한 7,000명, 또 노래하는 자들 2,000명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문별로 해서 얼마가 돌아왔다, 이 가문이 얼마나 돌아왔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걸 갖다가 족보를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집안과 숫자가 기록될 때는 이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에스라 지금 오늘 읽은 2장 말고요.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말씀을. 1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 예, 감동받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건축하자 이 일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은 당시에 어떤 국가였다고요? 최고였어요. 최고.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 망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70년 만이에요. 여러분, 70년 만에 최고로 잘 살던 곳에서 아무리 포로라도 바벨론은 정책을 잘 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랑은 달랐어요. 그러면 70년이면 살만했어요. 이민 온 지 70년 되면 살만하잖아요. 2대, 3대로 자손들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살만했어요. 그리고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에서 좀 못 살아도 조금 못 사는 나라보단 잘 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냥 맨정신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오래본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에덴교회로 모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한 줄 한 줄 기록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에스라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해서 지금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제가 이민교회 와서 놀랬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던 표현이에요.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야,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모르겠는데 교회가 쇼핑의 대상이에요? 그 참 폐역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는지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와 어디 한번 다녀보지 뭐 어디가 좋은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디가 좋은지 나한테 맞는지 한번 가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전에는 여러분이 그러셨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싹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믿음이 어려서 믿음의 철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제가 그리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셔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목적이 선명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가 있었던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다 이 세상이 나를 섬기지 않는데 내가 너희 구원해 냈는데 너희들 나만 섬길래?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천하 열방 가운데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할래? 하고 계약을 맺었죠. 계약.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계약을 맺었어요. 나만 섬길래. 나도 섬길래가 아니라 나만 섬기겠냐. 나만 섬기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이 맺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갈 거다. 근데 섬기지 않으면 너네 멸망당할 거야. 그 계약에 다 동의를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속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멸망당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아냐? 왜 망했는지. 망한 이유 하나야.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 안 지켜서 그래. 하나님 잘 섬기기로 했는데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망한 거야. 이게 선지자들의 한 가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반복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내린 반포된 칙령이 아 하나님이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라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살아? 어디서 살아? 누구랑 살아? 아유 가면 고향 그대로 땅 있을까? 그 땅에 가면 다시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계산이 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금 같으면 그냥 가지는 거예요? 아니죠. 한번 가보고 살만한지 아닌지도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다 조사해서 살만하면 가겠죠. 살 수 없으면 도저히 못 가겠죠. 계산이 나와야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목적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야. 그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땅에서 예배하면서 살았어. 다시 가서 그거 해야 돼.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헌신되는 삶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과 국가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2장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68절에서 69절 같이 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거 다 파괴된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계산이 하나는 있었냐면은 우리가 헌신해야 돼라는 거 하나는 알았어요. 그냥은 안 돼.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려면 돈이 들어 물질이 필요해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일들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1장도 그랬고 2장도 그렇고 보면 기쁨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헌금생활을 하는 일들, 예배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그냥 뭐든지 기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정말 그 자체가 감개가 무량할 때가 많다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가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어떨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드리는 곳에 청소하는 사람으로 그럴 때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감동이 되셔야 돼요. 아유 이놈의 청소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밥은 도대체 이 구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밥을 하네요, 주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청소를 다 하네요.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를 교회에서 해요. 그럴 때 되게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냥 그 자체가 저는 감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일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만나도 그 자체가 그냥 감격스럽고 그런 삶이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죠. 예? 계산하고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적 계산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답이 나오세요? 그냥 와서 일하죠. 헌금하죠. 시간 내죠. 근데 잘못하면 야단도 치죠. 가끔 또 눈치도 보죠. 이게 세상에서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것 없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한 것 같으면 또 괜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쭈뼛거리게 되고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라고 봐요. 귀한 거라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예, 이런 헌신된 마음과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못 드렸던 예배, 못 드렸던 그 제사 이런 걸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나, 얼마나 귀하게 하겠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게 하겠나.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길은 그곳에 절대로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지만 뭐 하나 때문에 설레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예배한다라는 한 가지 때문에 설레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설레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쯤 되면 이렇게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설레임. 예배하는 설레임, 한날 한날 눈을 뜨고 한날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날에 대한 설레임,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설레임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레임이.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설레이면서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설레이면서 만나면 행복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참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설레이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설레임을 주셔서. 그래서 찬송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가문을 성경이 또 왜 기록했냐 하면 세 번째를 보면 여기 보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만 명 정도 4만 9천 얼마인데 당시에 학자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총수를 약 200만 명 잡아요. 200만 명? 그럼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 들어오면, 5만 명 들어가니까 많은 것 같지만, 지금 고레스가 5만 명만 가? 아니면 갈 사람 다 가? 그랬어요. 갈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 간 거예요? 5만 명이 몇 프로예요? 예, 우리 장로님이 역시, 우리 건축위원회 회계를, 서기를 보신 2.5%입니다. 2.5%. 10%가 안 됐어요. 2.5%였어요. 제가 이 숫자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야, 2.5%밖에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차로 일어나서 갈 사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간 사람, 앞뒤 재지 않고 갔던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2장에 이 5만 명의 대표적 집안들을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건너뛰어야 돼요. 읽어드려야 돼요. 예? 읽어드려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안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해보세요. 그 다음 후배들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쏙 빼먹은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아이, 기분 나쁘죠. 그럼 우리가 읽어드리면 이분들이 천국에서 보면서 흐뭇해 하시겠죠. 흐뭇해 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막중해져요. 이게 지금 애들이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른이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누가 가자 그래야지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야죠. 믿음의 어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엔 애들이 왕이에요? 의들이 왕이에요? 예? 애기 어머니 아버지들만 한번 얘기해. 누가 왕이에요? 예? 호적상 내가 왕이지만 실제 주인이 따로 계시죠. 예? 아내가 왕일 수도 있고 애들이 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지 애구 어른이구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좋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이러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안이 살아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에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러면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그런 참 용기 있는 희생과 헌신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기록이 될 만한 가문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이 믿음의 반열에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열에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 믿음의 반열에 있는 가정은 쉽게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신이 요구되고 결단이 요구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굉장한 헌신이었어요. 이 사람들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 이거 보통 은혜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 우리 에덴교회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2.5%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때예요. 그런 얘기하면 다 도망간다 그래요. 편리한 데 간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귀하게 보시고 그 가문들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잘 섬겨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